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려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통독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었는데 이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면은 오늘 13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 후반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쓴 그 목적을 오늘 분명히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분명한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런 말을 마지막에 붙였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러니까 다 기록하지 못하고 종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중요한 부분만 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고 또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대충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 책을 쓴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발언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논쟁을 벌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와의 그 말다툼이라고 할까요? 혹은 논쟁이라고 할 때 의아스러운 내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죽은 사람을 살린 거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보다도 거기에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나사로를 살리되 이 살리심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한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금방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잠드는 것이 아니고 뒤에 예수님께서 밝히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도마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일을 죽으러 간다라고 이해했고 예수님도 죽으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사로를 고치러 가야 될, 고치러 가면 필연 어떤 일이 다시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을 다시 만나고 그 지도자를 또다시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영광과 그 파워를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 목숨도 걸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하나님으로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슬라이드를 한 세 개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제가 다 보여주었던 내용들입니다. I am,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7개니까 벌써 14개 있었죠. 다른 방식으로 또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세상을 다 커버할 종이가 있어도 예수님의 행적과 기사와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압축했냐? 7개로 또 압축해버려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7개로만 이렇게 적었어요. 물론 더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1, 2, 3, 4, 5, 6 이 왼쪽에 있고 제일 오른쪽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부활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고 했죠. 그리고 시나의 아들이 죽기 전에 미리 살려주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알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고친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천명을 먹인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과 이 부활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이죠. 7개의 예수님의 이적 중에 나사로를 살리심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고 그 다음 스토리를 바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줄거리로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넘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은 잘 알기도 하거니와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혹은 디베랴 호수에 가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뿔뿔이 자기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대부분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얘들아고 하면서 다른 편으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봤어요. 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하니까 다시 눈을 들어서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시다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그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호숫가에 나와서 맛있게 식사를 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도 다 끝나고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책으로 치면 이야기도 다 끝났는데 조금 남은 이야기들을 덧붙인 건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기를 많이 못 잡다가 많이 잡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는데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엄청난 주제입니다. 너무너무나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은 자신있게 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양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어부에서 양치기가 되는 이 직업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건 직업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니까 그때는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근심스럽게 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의 그 테마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로고스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혹은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이고 교리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건데 신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사람으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그 실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족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그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말은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이 똑같은 그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영원토록 여기 우리와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계시지 않은 그런 육신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딜레마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계속 같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또 다른 주제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들한테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낸 것 같이 이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21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럼 그 성령님은 뭐 하시냐?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제자들을 보내면 그럼 제자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베드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로 대표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션은 뭐 선교라는 그런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그것이 미션입니다. 마지막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양을 먹이라.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동양적인 관점에서 자기 명이 100살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밟을 수 있는 원웨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베드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었어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리더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자, 목동이 아니면 양을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맡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요한을 보면 이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본인이에요.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뭐 이 일들, 이 증언, 뭐 이 사람 이게 다 지금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죽는 거는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나도 잘 압니다. 그런 뉘앙스가 다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님을 보내고 성령님이 너를 보낸 것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 너도 죽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 알겠어요. 내가 죽는다고 죽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라는 코테이션이 딱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은 네가 왜 요한의 그 생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느냐? 염려할 것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관여하지 말라고 하죠. 교회사적으로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저 뒤에 성경의 끝말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이를 다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저작물 이렇게 학자들이 부를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책들이에요.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건 맞죠.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리더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목사마 교황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십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요한의 그 케이스를 빌어서 그냥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근데 글을 쓰려고 하면은 이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많이 취재도 해야 되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으셔가지고 요한은 이 훌륭한 글들을 남겨서 복음 전도를 위한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시면은 글 쓰는 일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베드로와 같은 정말로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하고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중세 교회에서는 이미 베드로를 First Pope라 해가지고 제1 교황 1세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 리더십이 계속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넘어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당신의 백성들을 목회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저희 주제를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가 요한처럼 길 수도 있고 베드로보다 짧을 수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며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도 한국에서 혹은 타 지역에서 올랜도로 보내신 것은 복음사역을 위함이요. 이 복음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맡은 바를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베드로의 리더십을 사용하시고 요한의 글쓰기 솜씨를 사용하신 주님,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세길교회가 이 복음전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펼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게 해 주옵시고 목회를 하게 해 주시고 선교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